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다 알듯이 성탄절과 더불어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면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부활주일 한 주 전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부활 주일에는 우리가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 주일 학교에서는 삶을 달걀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실제로 부활절 예배에 평상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현장 예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좀 평상시 주일과 다른 조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기념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활 주일을 보내고 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 주일에 경험한 그 은혜를 여러분의 일상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혹 그 부활 주일의 의미, 부활주일의 은혜가 그저 지난 주일 당일에만 머물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과거의 예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힘을 주는 그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우리 가운데 꽤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흔히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진 도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도마의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생각할 때면 저에게는 항상 어떠한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아, 도마, 의심 많은 사람. 아, 도마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아, 그래, 도마처럼 뭔가 증거를 구하면 안 되고 무조건 믿는 게 중요해.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혼났잖아. 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도마를 생각하시면 도마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과연 도마가 정말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 도마가 특별히 의심이 더 많았고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낙인 찍혔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그럼 과연 도마처럼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도마의 의문, 도마의 의심이 저에게는 그다지 나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비단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예수님의 사랑임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 20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오늘 본문은 어떠한 사건 가운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주일 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 그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앞 본문 2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뒤에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해코지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함께 모여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못 자고 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그 제자들에게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까지도 덧붙이십니다. 정말로 그 부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놀라운 일이 그 부활 당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이 남았는데 그중 10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고 안타깝게도 도마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예배를 나오다가 어떻게 한번 딱 빠졌는데 그날따라 막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목사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막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날에 빠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도마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과 기쁨에 가득해 있는데 뒤늦게 도마가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마의 반응이 25절에 나타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도마를 뒤늦게 온 도마를 봤을 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조금 전에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얼마나 흥분해서 도마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넌 도대체 어디 갔었냐고, 왜 예수님 못 봤냐고, 너 못 봤지? 너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흥분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그들의 이야기가 전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난 너희에게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리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만 이렇게 의심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유독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보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1절 준비된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우리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듯이 부활을 첫 목격하고 첫 증인이 된 사람들은 무덤에 찾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사도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런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하듯이 허탄한 소리라고 여겨서 그것을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손과 옆구리에 그 못 자국과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도마에게만 의심 많은 제자다라고 그가 의심이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필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그가 딱히 의심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갑자기 자기들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다가 태세를 전환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라기보다 오히려 자기 주관이 강하고 솔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나 흥분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얘기 못 믿겠다고 그가 자기의 소견대로 이야기하고 그가 나는 내가 진짜 예수님 손과 옆구리를 보기 전엔 내가 절대 안 믿는다라고 그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의 이런 굳은 소견, 굳은 소신과 솔직함은 사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도마에 대한 언급이 그다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도마가 뭐 말을 한다거나 그가 등장하는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도마가 총 4차례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도마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종의 대사가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1장의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유대를 떠나서 요단 저편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깨우러 가겠다고 그를 살리러 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도마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뜬금없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죽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도마가 보기에 돌아가는 것이 좀 위험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순수해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좀 눈치가 없어요. 이해력이 조금 딸려요. 근데 엄청 순수하고 열정적이에요. 제 주변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딱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눈치는 없지만 그가 굉장히 순수한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으러도 가겠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런 솔직한 도마의 성격이 또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랑 너희를 떠나서 너희는 그곳에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또 도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나이까? 예수님 지금 심각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곳에 거처를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도마가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캐릭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순수하고 솔직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이처럼 솔직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못 믿겠다라고. 그저 적당히 아는 척, 알겠어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는 죽어도 못 믿겠다고, 자기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직한 도마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으로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본문에는 여드레가 지나서라고 나오는데요. 부활의 그 첫날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정확히 일주일 뒤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주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함께 하지 않았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의 상처를 보기 전에 자기가 못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그가 원했던 그대로 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와 표정이 어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짜증이 섞여서,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못 믿냐? 야, 야, 봐봐. 이제 믿어? 이렇게 짜증 섞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그 제자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와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의 목소리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찾아오시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평안하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자신 상처를 만져보라 하시며 그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에서 도마가 했던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굳이 그것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한번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25절에서 도마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이 이야기들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고 정확히 그렇게 해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조차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믿는 것처럼, 그저 적당히 아는 수준에서, 그저 아는 척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도 적당히 하나님을 알아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그의 상처를 만져보아야 믿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믿음 없는 그를 믿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도마의 의심과 그가 가졌던 질문과 그의 솔직한 고백은 결코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졌던 의문이 그가 더 굳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 가운데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 도마는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마침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반복되었던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자체가 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고백이 방황하던 제자를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이런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이어지는 29절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혼냈다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야 너는 어떻게 나를 보고야 믿냐? 야 보지 않았을 때 믿었어야지 라고 해석하면서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것으로, 도마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폄훼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마 혼자에 대한 무슨 질책이나 나무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 표적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도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지 믿음을 가진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나무라시고 너가 왜 이제서야 믿었어? 라고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더 이상 눈으로 진짜 이 살아계신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믿게 되는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도마에 대한 나무람도 아니고, 야, 아무것도 증거 없이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승천 이후 믿음을 갖게 된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구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실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앞선 29절 말씀, 보지 않고서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과 잘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그 원어의 헬라어 단어 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뜻이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29절과 30절, 3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되다. 그러므로 내가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9절의 말씀은 뭔가 증거를 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증거로 주어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우리 가운데 아무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우리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은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폄훼한 발언도 아니고 너희가 아무 증거 없이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을 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의문이 있을 때 언제든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함께 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기 원한 도마에게 직접 찾아가셨듯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상처난 옆구리를 보이시며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당히 아는 척, 적당히 믿는 척, 혹은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가 제한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라이프처치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크레이그 그로셜 목사님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돈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근심 가운데 젖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는 신앙을 그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크리스천 무신론자라고 그런 사람들은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그저 주일날 이 공간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와 솔직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는 그 선에서 멈춰있지 마시고 오늘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정직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고백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진리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여러분 물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그저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 멈춰 계시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 정말 성령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을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그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의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내 생각 내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도바의 고백처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기 전 도마의 모습처럼 여전히 의문 가운데 여전히 의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우리가 믿는 척 아는 척 그저 이렇게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의문과 의심과 근심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달라고 만나달라고 내가 주님 보기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그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곳 가운데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정직하게 우리의 심령을 담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